마태복음 21장 1절로 1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뚫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죠. 그분께서는 유월절 시간을 맞춰서 들어가십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읽는 이 21장 이후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우리가 이제 고난받으러 가신다는 것,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곧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러 오셨고 십자가를 지러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오셨기 때문에 언제 죽어야 할지, 어디서 죽어야 할지,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성경에 이른 대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걸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것부터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라 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서 지금 감람산으로 가시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면은 요단 동편으로 해서 지금 여리고성으로 들어와서 여리고에서 한 27km를 계속 올라가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해 여매라고 부르는 것은 뭐 해저 아닙니까? 해저 470m인가요? 더 지금 자꾸 조금씩 더 낮아지고 있는데 물이 증발하니까. 근데 거기서부터 850m 이상 고지로 계속 올라가는 길이에요. 지금 이제 벳바게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뭐 한 3km 정도 남겼다는 뜻인가요? 그 정도 될 거예요. 벳바게는 이름이 덜 익은 무화과, 익지 않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거기서 거쳐서 이제 감람산을 거쳐서 이제 들어갑니다. 이 길은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갔다가 돌아오는 길이기도 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뭐 그 코스로 지금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왕의 귀한 메시아의 정말 즉위식을 위해서 가는 것이죠. 뭐 화려한 행차나 행렬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지금 인간 전체를 사하시고 온 인류의 왕으로 지금 등극하시는 길이에요.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모르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주인이시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왕도에 참 왕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왕이 지금 성에 입성하는 세리머니를 치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맞은편 마을로 가면은 나귀 새끼가 있는데 이 맞은편 마을이 어딘지는 뭐 몰라요. 그렇지만 되게 위치로 보면은 약간 비슷하게 대각선으로 배단이라는 마을도 있고 배단이 조금 큰 마을이지만 어쨌건 이제 그 마을에 가서 나귀를 끌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인이 뭐라 그러거든 내가 쓰겠다고 하라. 근데 정확한 번역은 나한테 내가 필요하다고 하라 그런 뜻이에요. 내가 쓰겠다고 하면 좀 어감이 강한 거고 내가 좀 나귀가 필요하다, 나귀 새끼가 필요하다. 근데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다는 거 보니까 나귀 새끼가 어리다는 것을 말해요. 어미를 안 떨어지는 나귀예요. 어미하고 같이 둘이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냐면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보면 다시 오실 메시아는 말을 타고 오는 전사가 아니라 말은 전쟁용이죠. 전쟁에 쓰는 것이 말이지만 나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이 나귀 새끼 작은 것을 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보면은 9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에 지금 이 입성하는 정말 메시아의 이 입성은 온 백성들이 환영해야 맞이 않아야 될 그런 입성 절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나귀 새끼를 타고 정말 말씀에 이른 대로 지금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니까 안장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다가 이제 겉옷을 갖다가 얹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겉옷이 전부예요. 무슨 특별한 옷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겉옷 하나 가지고 평생 입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펼치는 행위는 뭐 그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메시아가 지금 입성하는데 보십시오. 나귀 새끼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주인한테 돌려드리는 거죠. 나귀 주인이 누가 달라고 하느냐 물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기꺼이 그 나귀를 내놓았어요. 또 나귀가 오니까 누군가 겉옷을 기꺼이 거기다가 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뭇가지를 거기다 펴는 거죠. 이 겉옷을 또 땅에도 깔아요. 그러니 겉옷을 지금 한 사람이 나귀에다가 안장처럼 얹으니까 사람들이 줄줄이 그것을 길 앞에다가 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옷이 겉옷 아니에요. 가장 좋은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는 길에 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뭐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죠. 이것도 시편 말씀을 지금 이렇게 다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들어가십니다. 소동이 일어나는데 10절 11절에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들어가니까 예루살렘 성이 소동이 났는데 뭐 소동이라고 봐야 대단한 소동이겠습니까? 사실은 이 벳박에서 올라오는 행렬 지금도 유월절에 시작이 되면은 이 예식이 진행이 됩니다. 벳박에서 예루살렘까지 쭉 이렇게 올라가는 행렬이 시작이 돼요. 어쨌건 지금 들어오니까 아이들은 뭐 이렇게 떠들면서 들어오고 따라오고 이제 뭐 환영하는 무리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이렇게 작은 소동이지만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보면서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이 소동이 나중에 어떻게 바뀝니까? 곧 유월절 날 밤에 어떻게 바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오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의 소동이란 그런 겁니다. 잠시 환영하는 소동이었다가 나중에 결국 예수님을 내치라,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런 소동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소동, 이 소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슨 뭐 혁명도 아니요, 군사적인 무슨 뭐 그런 움직임도 아니요, 그렇다고 무슨 뭐 대중들을 이렇게 소동, 이렇게 소란케 하는 그런 운동도 아니요, 그야말로 예수님 홀로 입성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모든 종교의 중심지로 예수님께서는 나귀 한 마리 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위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신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되 어디를 먼저 가신다고요? 성전으로 먼저 가시는 것이죠. 어릴 때 이 성전에 정말 집에 있다가 유월절에 들어왔다가 어머니가 잃어버렸다고 다시 찾으러 오는 곳, 그곳 아닙니까? 그때도 그분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말씀하셨고 그 성전을 지금 내 집이라고 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12절 13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니까 성전은 그냥 난장판이에요. 성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제일 안쪽에 지성소,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자들이 기도하는 뜰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하는 뜰. 그 다음에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밖에 여인들의 뜰 밖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 이제 이방인의 뜰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환전상이나 재물을 바꾸는 짐승들을 데리고 온 상인들로 채워놓은 것이죠. 원래 이 유월절이 되면은 뭐 사람들이 거의 100만 이상 모였다고 해요. 원래 예루살렘에는 뭐 한 6만 정도 그 이 사람들이 사는 도시인데 그때 뭐 그런 도시라도 큰 도시죠. 그렇지만은 이제 뭐 한 13만 명이 이렇게 몰렸다는데 그들이 가족들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뭐 한 200만까지 추산을 하기도 해요. 뭐 방이 있을 턱이 없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몰려오는 디아스포라들이 먼 곳에서 뭘 가져오겠어요? 첫째는 그들이 쓰는 돈을 가지고 와봐야 성전에서 받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헬라 돈이건 또 로마의 화폐건 거기에는 가이사의 초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그 돈을 받지 않고 그 돈을 이제 바꿔 준 거죠. 성전 세겔로 바꿔 주는데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앞에 한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려면 반 세겔. 그게 이제 이틀치 품삯이라고 해요. 이 데나리온쯤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바꾸는데 환전료 수수료가 무려 50%나 됐다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틀분 품삯이 아니라 사흘분을 받고 바꿔준 거죠. 성전 세겔이라고 성전에서만 쓰는 화폐로 바꿔주는 그 막대한 환전 차익을 이제 거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대제사장의 무기나의 허락하에 어떤 검은 커넥션을 가지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전의 그 권한, 그 이 환전상 테이블 하나 차리는 게 얼마나 큰 이권이 되겠어요. 그 뒤에 산헤드린 공회도 붙어 있고, 이제 거대한 이른바 정경 유착이 일어난 것이죠. 정경 뭐 종교가 다 이렇게 한 통 속으로 유착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짐승들은 사람들이 먼 곳에서 가지고 오면은 이제 제사장이 이게 제물로서 쓰기에 합당한지 안 한지 제사장이 판정을 내리는데 밖에서 가지고 온 거는 전부 판정을 다 불합격 내리는 거예요. 뭐 하다못해 보면 다리에 뭐라도 상처라도 하나 나 있으면 불합격. 그러니 그 멀리서 그 짐승을 가져와서 불합격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아예 저 뭐 관행이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재물을 사서 쓰는 게 편하다. 어떻게 보면 또 편리한 점도 있어요. 또 그냥 뭐 돈만 가져와서 사서 재물로 드리면 속이 편하겠죠. 그러나 그 이제 재물을 사고 파는 게 어마어마한 또 이권이 된 거죠. 그래서 양 한 마리가 그 안에서는 심지어 무려 뭐 모르겠습니다. 그 기록이 어디서 그렇게 전해졌는지 16배까지 비쌌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 차액이 얼마입니까? 원래는 감람산 쪽에 네 곳에서 지정을 해놓고 그런 재물을 바꾸는 파는 상인들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그 안에까지 성전 안에까지 끌고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성전이 뭐 완전히 뭐 장사터라도 그런 시골 장터 같은 게 없게 되겠죠. 그 예수님께서 거기 들어가서 뭐라 그러십니까? 요한복음을 보면은 2장부터 이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리고는 그걸 로건을 이제 채찍으로 만들어서 휘두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 양 파는 것 소들 다 내쫓아 버리시고 환전상들 테이블은 다 둘러 엎으시고 그리고는 이제 고함을 지르시는 것이죠. 그 고함 내용이 뭐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고 강도의 소굴이라는 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 말씀을 기억하며 그분께서는 이걸 나무라는 것을 듣습니다. 이사야서는 56장 7절인데요. 이사야서 5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이다. 특별히 이방인의 뜰 이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든 건데 이게 기도는 무슨 그냥 발디딜 틈도 없는 장사터로 만들어놨으니까 이 기도하는 집을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서 7장을 보면은요. 예레미야서 7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도대체 이 집에 들어와서 뭐 예배니 뭐니 하는 게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는 것을 그걸 합리화하려고 들어오는 거냐. 도대체 너희들 눈에는 이 성전이라는 게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게 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성전은 내 집이라 성전의 주인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이 꼴을 만들어놨으니까 이제 다 둘러엎으신 거죠. 다 내쫓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또 뭘 하십니까?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맹인과 전원자들은 성전에 못 들어와요. 다윗 이후로 그걸 또 관례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성전에서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대제사장들이 무슨 뭐 그냥 뭐 난리 소동을 피우질 않나 또 맹인과 전원자들을 고치질 않나 또 어린애들은 들어와서 뭐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뭐 노래를 부르지 않나 생전 처음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일들이 그냥 대소동이 벌어져서 기가 막히니까 이제 그분은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애들이 호산나 구원하소서 저런 소리를 너를 통해서 듣게 만드냐.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시편 말씀을 또 인용을 하십니다. 시편 8절 8편 2절 말씀이죠. 그 주님께서는 한마디 한마디 대답을 다 말씀으로 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런 성전 청결 사건을 하셨지만은 우리는 이거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성전 폐지 사건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결국 이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예언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면서 도리에 돌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것을 일으키리라.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성전을 모독한 사건으로 몰아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형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늘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성전을 폐지하겠다는 강한 의도를 드러내신 거예요. 성전 제도를 폐지하고 이제는 너희들이 여기서도 아니요 저기서도 아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왔다. 올 것이다. 그 얘기를 하러 성전에 들어오신 거란 말이죠. 베다니로 또 나갔습니다. 이제 지금 여기 그렇게 뭐 가득 사람들이 차 있는데 어디서 주무실 데가 없죠. 그러니까 다시 한 3km 떨어진 베다니로 나가서 거기서 주무시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하나 나무라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더 이상 이제 용납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부딪히기로 결정하셨고 그동안 갈릴리와 다른 쪽에서 사역하던 것과는 다른 마지막 공생애가 어떤 공생애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고 성전 청결 사건으로 시작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성이 가득한 성전 제도와 제사장 제도와 이 제사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전되게 하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을 박해하고 돌로 쳐 죽이던 그런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 청결 사건과 성전이 되신 주님께서 사흘 만에 본인 당신 자신을 성전으로 이렇게 세우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사건을 다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고린도전서 우리가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예언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보내주신 성령과 함께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신 성전 되게 하는 것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닙니까? 그래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동굴에서 보았던 그 환상 가운데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 새 땅에는 성전이 없고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이 곧 성전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맞으면서 다시 우리가 어쩌면 주님께서는 성전을 우리에게 무너뜨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너희들이 뜰만 받고 가는 성전, 너희들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성전, 그런 건물이나 그런 제도는 여전히 또 한 번 무너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시대 우리가 주님께서 무너뜨렸던 그 성전,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시고자 했던 그 참뜻, 그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것, 이거 하나만 우리가 기억한다면 성령이 거하는 성전 되도록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깨끗케 하는 이 정결함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다시 한번 들어 쓰셔서 진정한 교회 부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일 이제 또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 이 시대가 주님께서 허락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전되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주 앞에 묻고 답을 얻는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전을 삼으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와 중심의 문제인 것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항상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모든 각 사람을 주님께서 성전으로 삼으셔서 예수님 머리 되시고 주의 지체 되신 우리 모두가 몸된 교회를 참으로 이루게 하셔서 이 시대 교회가 무엇인지를 세상이 보아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물이 없어도 교회요, 제도가 없어도 교회요, 직분이 없어도 교회요, 그 어떤 것이 없어도 예수님 계시면은 성전과 예수님 계시면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내셔서 교회라고 부르셨는데 우리는 다시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 옛 성전을 갈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주님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사오니 더 이상 성전을 갈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 되기를 결단하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 되어야 할지를 날마다 묵상하는 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도 어디서 예배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건물 안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그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예배드릴지라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성전된 그들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셔서 교회라고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전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 성전된 몸을 날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드리는 모든 예배의 처소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참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생명을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새하늘 새 땅에 성전 없이 해와 달도 없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안에 거하도록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의 몸을 쳐서 성전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다시 한번 주를 기억하며 거룩한 주의 몸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